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도 아버지의 밝히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서 저희들을 계속하여 북돋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자기 그 인너서클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마태가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이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예, 그게 특별히 5장 2절에서 13절까지는 8가지의 복음에 관해서 너희들은 복되다. 나의 제자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되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있기 때문에 복되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은 이러한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해서 8가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는 헌법을 기초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어떠한 법들이 실생활에서 있는가 했을 때, 그 법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과 어둠의 나라의 시민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세상 나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의 그 구분을 하신 것이 아홉 번째 이제 법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고 두 번째는 성찬이다. 주님의 그 만찬이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보충해서 자라게 해주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육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찬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에서는 하나 더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tools, means of grace는 기도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에 기초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헌법의 8개의 복된 삶의 그 기본이 3절에서 13절까지 있었습니다. 14절부터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서 어떤 법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해서 아홉 번째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이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매, not이란 뜻입니다. 하지 마라. 무엇을? criticize, 비판을 혹은 judge,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심판날에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적용할 거다. 예, 이게 무슨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같아. 5파운드의 프레셔로 밀었으면 5파운드의 프레셔로 너도 밀림을 당하는 그런 게 당장은 안 생겨도 지금은 너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입장이지만은 너가 한 그만큼을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다가 심판달에 너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 하나님 나라의 먼저 예를 9번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은혜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을 자신에게 먼저 어플라이 적용을 해야 한다. 1번 에덴 동산에서 사람 스스로가 타락을 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 저주받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에 충실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타인을 먼저 생각을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타인에게 먼저 적용할 게 아니라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한다. 2절 3절 계속 이렇게 됩니다. 왜 주님의 명령들을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만 할까? 왜냐하면 타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자유를 우리가 간섭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은행심사,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고 있고 머리로 따지고 생각하는 모두는 이게 우리 장래의 훗날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했지 이게 마지막 날에 장래에 너희들에게 그대로 그게 적용이 돼.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심판을 아버지께 마지막 날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잣대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 잣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날 현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다가 판단하는 언행심사를 그걸 그대로 보관해뒀다가 심판날에 우리에게 잣대를 대해서 우리를 컨뎀 죄가 있다고 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잣대가 곧 아버지께서 심판날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판단하실 바로 그 잣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타인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그게 그대로 심판하는 나에게 그 잣대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나에게 작용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은 뭐냐?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강하게 심판, 비판이나 판단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판단을 안 하면은 그게 자유방임주의가 되지 않느냐?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가족이 어떻게 가족으로 지탱이 되겠느냐?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 사이가 없어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면은 명령이 의미가 없어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3번을 봅시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그 명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그 명령을 먼저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 설교를 듣는다 할 때 머릿속에 아, 그 사람이 오늘 빠졌네.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거죠. 왜?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이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고 듣는 사람도 말씀이 자기에게 명령으로 왔으니까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3절 4절에 이 위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눈으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겠습니까? 많은 이 위선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려고 주님의 명령을 타인들에게만 적용한다고 주님은 그러한 언행심사를 하는 사람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위선자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7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그 일반 무리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말씀의 뜻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야 하고 판단으로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사 서기관들이야말로 위선자들이다. 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했지 일반 사람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몰라 하고 손가락질하라고 써먹으라고 타인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너 스스로에게 적용해라. 이걸 우리가 뿌리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7장 3절 4절이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이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에 너는 너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인데 안다고 착각하는 위선자야. 눈에 들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자그마한 티가 상대방의 눈에 있는 게 보이냐? 근데 너는 지금 보인다고 말하잖아. 그러니 이거는 위선자란 말밖에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보일 수가 없는데 보인다고 하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말씀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온 거지. 명령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적용하라고 온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너가 적용해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가 또 말씀으로 자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야고보를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여다본 것은 마치 자기 모습을 거울에 들여다본 것과 같다. 아니 거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 비춰주려고 거울이 있습니까? 내 얼굴 내가 보려고 가진 거 있지요. 말씀이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오, 내 눈에 이 어마어마한 게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데 쓰라는 것이지요. 4번 주님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한 제자들은 적용하는 한 제자들은 자신들을 동일한 명령 이응에 빠진 명령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너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그 티를 너가 볼 수가 없어. 불가능해. 자신에게 주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먼저 적용하고 나면 그것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고백하여 생활을 언행심사를 바꿔 나가게 된다. 그럴 때 제자들은 스스로 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비판이나 판단이 아닌 타인에게로는 사랑과 연민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sympathy, 동정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은 그때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여기서는 물론 같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치트면 같은 교회 멤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셨던 자비하심과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겠나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위선자가 아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삶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누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주신 순서입니다. 너가 자기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갔을 때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끼리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상대방에 가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5번 주님의 명령들은 제자들이 스스로의 언행심사에 적용해야 될 성스럽고 아름다운 재물들이요 그 보물, 폐물들과 같다. 목걸이와 같은 이런. 즉, 그 명령들은 세인트죠. 우리가 홀리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성인들인 제자들이 그 성스러운 명령, 주님의 명령은 홀리합니다. 성스럽습니다. 자신의 삶에다가 착용하라고, wear, 걸치라고, 영적으로는 언행심사에 적용하라고 주신 은혜, 선물들입니다. 이게 다른 민족은 어느에게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이 명령들을 다른 사람에게 착용하라고 적용시키고자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그 선물들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6절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제게 던져주지 마라. 여기서 거룩하다의 세크리드란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야훼 앞에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희생제물의 넓적다리 등뼈 하나를 제사장에게 먼저 바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제사장이 정해놓은 성전의 그 장소에서만 그것을 먹게 되어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건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한 부분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또 시집간 딸도 먹을 수 없어요. 왜?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물과 같은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없고 타인에게 줘서도 안 되고 제사장 자신이 먹어야 되는 거룩한 거다. 우리 제자가 제사장처럼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자기에게 그거 먹어야 되는 자기에게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는 지금 제사장에 관계된 일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가져오는 거룩한 예물,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 예물과 같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곳 딱 떼어놓고 일반 백성은 나머지를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부분은 일반 백성이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불태울 수도 없어요. 그 거룩한 것이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마치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과 같은 거룩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자들이 옷 자기에게 착용하려고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자기에게 쓰지 않고 돼지에게 주느냐? 이 돼지란 것은 이방인들과 같아요. 여기서 여자란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진주 목걸이 같은 보배로운 아름다운 귀한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적용해서 아름답게 영혼을 꾸려나가는 데 써야지 왜 돼지와 같이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에게 타인에게 명령을 갖다가 왜 적용을 하고 갖다 주느냐. 그러니 4절까지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제사장 같은 너희 스스로에게 그걸 적용해라. 그리고 여인의 귀한 폐물과 같으니 그것을 너의 영혼을 아름답게 얻어온 꾸미는데 그 말씀을 써라. 즉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답게 바뀌어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돼지 같은 것에게 던져주어서 오히려 그 이방인이 돼지가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 타인에게 적용하다가 벌어지는 엄청난 파멸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봅시다. 다섯째 줄에 5번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성물들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듯이 거룩한 명령들을 제자 각자가 자신의 언행심사에 착용하거나 적용해야만 그 거룩한 명령들을 더럽히지 않고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삶에서 언행심사에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인들의 귀한 폐물과 같은 주님의 성스러운 명령들을 여성 자신들이 착용하는 것이지 부정한 돼지에게 착용시키는 게 아니다. 즉 주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제자 스스로에게만 먼저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불경건한 무리들에게 먼저 입어보라고 비춰보라고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순서를 무시할 경우는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 제자들이 파멸로 갈 수도 있다. 돼지가 돌아서서 너희들을 찢어버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제가 요즘 이걸 고증을 읽어본 가운데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6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혔다가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둘 다가 공통점은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나라에 유대인들이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멸망당한 것은 스스로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왜? 주님께 받은 명령을 스스로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대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깔봤습니다. 이방인들. 그랬더니 결과로 돼지가 돌아서서 던져준 그 사람을 멸망시켰듯이 로마군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1948년이 될 때까지 나라가 없어지는 그 일을 로마군이 해버렸습니다. 자, 6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6절까지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적용하라니까 너희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말씀을 제사장들이 너희들에게 줬을 때 너희에게만 그걸 먹어야 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다가 먹으라고 적용하거나 이방인을 깔보는 데 서서 오히려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니? 그러니 이제 너희와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아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서 이 뒤바뀐 순서를 바꾸어서 너희 영혼이 나 예수를 닮아서 거룩한 아름다운 명령이라고 하는 이 예물을 가지고 언행심사가 바뀌는 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너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벌써 6절까지 밝혀졌어요.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얼마나 너희들에게 선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너희들이 안다면은 제자로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스러운 명령들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며 언행심사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스스로의 삶을 단장할 수 있을까? 답은 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제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셨다. 따라서 기도를 이미 6장에서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의 수단으로,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서 기도를 다시 지적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죄와 잘못, 즉 우리 스스로 눈에 가진 영혼의 들보를 먼저 볼 수도 떼어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걸 적용해 보니까 비참한 것밖에 들지 않더란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자기의 영혼의 언행심사에 비춰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도저히 그 대로를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겁니다. 내 영혼이 감당 못할 정도로 내가 완전히 죗덩어리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말이 잘못됐는데
신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은혜로 많이 성서로 명령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먼저 적용하는 영적 기적이 가능한 것이다. 네, 내가 왜 이걸 중간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빠진 것 같아, 그죠? 네, 그게 빠졌네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빠졌어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거기는 있어요. 예, 맞아. 그거 제대로 읽었어. 내가 수정할 때 그걸 빼먹었어. 오늘 오후에 수정할 때. 예, 그 부분 읽어주세요. 한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예.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은혜로 많이 성스러운 명령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먼저 적용하는 영적 기적이 가능한 것이다.
예, 그 말이 빠졌네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게 하시는 앞에 있는 글이 빠진 거예요. 그게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은혜로만이 성스러운 명령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먼저 적용하는 영적 기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바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셨어요.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1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5절에서는 모든 선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받는 비결이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25절, 26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특별히 우리 언행심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선한 것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바뀌지 않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읽읍시다. 이러한 은혜를 기도로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이러한 항상적인 기도생활, 언제나 있는 기도생활, 즉 항상 선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항상적인 기도생활의 연속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받는 은혜로만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며 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삶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도로 받은 자녀, 즉 제자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자신을 말씀으로 성스럽고도 아름답게 그 영혼을 단장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은혜의 기적으로 받은 자비와 연민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푸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당연히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제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먼저 이 자기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자의 상과 정반대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객이 바뀐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서 안 된다고 잘 지적해 준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결론이 12절이었습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다 그 말은 너희들 정경,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란 뜻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전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그거다. 너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접해. 순서가 그렇단 거죠. 대접받기 전에 너가 먼저 대접을 해. 말씀을 너가 너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이제는 은혜로 너의 영혼이 바뀌어서 아름답게 되었으면 받은 은혜와 연민의 마음을 자비를 상대방에게 베풀어주는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돼.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 이 ethical golden rule, 윤리의 황금률의 결정체입니다. 이웃사랑.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레위인이 제사장들과 같은 너희 모두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돼. 왜? 이웃과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었다면은 이제 그 성스러운 명령을 들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로 접근을 하고 항상 기도해 주면은 그게 이웃사랑이야. 로마서는 11장까지 철저하게 이런 원리를 밝혀주고 나서 실천적인 삶을 표현한 것의 결정체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받은 명령이 자기에게 적용 안 되는 순간에 이미 자기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자기에게 적용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언행심사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면은 자연히 이제는 그 타인을 향해서 볼 때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게 되니까 사랑하게 보이고 자비스럽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 이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고 그 기적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이웃사랑이고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뭐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도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내 개인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서로 은혜 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또 기적을 말과 행실에서 가족에게서부터 교회에서도 나눠주는 자리로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사는 시민들 제자의 삶이다고 예수님이 오늘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 다시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기도란 수단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서 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귀한 예물을, 아름다운 예물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언행심사에 적용하지 않은 그러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부족하고 잘못된 일들 속에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준비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선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 도구로 써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저희를 향하여 인내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